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최근 대규모 공격에 이스라엘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 집권 리쿠르당 소속 내각 장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13일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3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이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이스라엘은 영내 미군이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은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2개국에 서한을 보내고 수많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을 멈추고 약화시키는 한 방법으로 이란의 미사일 계획에 제재를 가하고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오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가장 작은 행동도 가혹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중동과 유럽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가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여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강조하고 지역 안정이라는 전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사안을 논의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아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영내 파트너들과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카타르와의 강력한 양자방위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준비를 돕고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경고를 했다는 발표를 받다면서 이 모든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 시기나 표적 등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전선 세 곳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전략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차시우야루와 이로부터 약 각각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포코우스크, 쿠피안스크를 지목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4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 이동에 앞서 차시우야루를 점령하기 위해 바흐무트 서쪽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 지원을 미국 등 서방국들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마을들을 장악하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전황상 작은 진전들을 이뤄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정보 보고를 접했다면서 크렘린의 광기가 여전히 강하고 점령자들이 그들의 진격을 강화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9기를 동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이 말했습니다. 방한 중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속에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15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7개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이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5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어 준비를 돕고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경고를 냈다는 발표를 보았다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I've seen reporting that the Iranians meant to fail. That this spectacular and embarrassing failure was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이란은 이 놀랍고 부끄러운 실패가 모두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파트너 연합에 의해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란은 공격 시기나 표적 등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 이란의 사전 교감 주장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탄도미사일 100발이면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고 추정했고 그것이 이란의 의도였지만 모두가 보았듯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as never any message to us or to anyone else on the time frame, the targets or the type of response. In fact,
반면 이스라엘의 방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원은 압도적이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이미 상원을 통과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이스라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주요 7개국 G7 국가 정상들이 모두 이란의 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들과 함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eams are now following up with G7 capitals on new multilateral sanctions to target Iran's missile and other nefarious programs.
우리 팀은 현재 이란의 미사일 및 기타 흉악한 프로그램을 겨냥한 새로운 다자 제재를 위해 G7 국가들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G7 국가들도 이제 지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란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 및 기타 형태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이스라엘과 더 취약한 이란, 더 단합된 파트너 동맹은 이란이 13일 밤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의도했던 것이 아니며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We were not given specifics by Iran, and to my knowledge, any specifics.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공격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의 징후 및 경고를 제공해왔다며 하지만 이란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중 위협한 이후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주둔 미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란의 공격 이후 주말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연락했고 가장 최근인 어제 통화에서 미국은 확전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미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확전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전선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 as a united front in condemning such reckless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신성 불가침이라며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그 약속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진전시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영내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급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긴장 고조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f course we continue to make clear to everyone that we talk to that we want to see de-escalation that we don't want to see
우리는 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지역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30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한 군인 7명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며 성공을 주장했고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중 이스라엘에 도달한 것은 없었으며 99%를 요격해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2일 테헤란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미국과 주변국에 공습 72시간 전 작전을 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1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이 20년 이상 미사일 협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만 방공망을 통과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조셉 전 차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조셉 차관님,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여파가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by being the first direct attack by Iran on Israel, it represents a very significant.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기로 한 제약을 없앤 중대한 확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직접적인 공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이언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미국과 영국 전투기들이 이란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북한의 유사한 미사일 공격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지역 통합 방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Well, I think if anything, the attack and the blunting of the attack, I'm told that over 99% of the attack vehicles were intercepted.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방공 미사일 방어와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모든 군사태세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방공망 덕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만약 이번 공격이 대규모 공격이었고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 놓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고 있죠.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방공 미사일 능력만이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전략적 전술적 경고를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란 드론들이 환한 불빛을 내고 있죠. 제발 요격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유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포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이스라엘의 대응을 축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조셉 차관님,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데는 미국의 아랍 협력국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런 지원을 이끌어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협력이 확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I would say that the only certainty about Middle East politics is uncertainty. So we'll have to see. My sense is that the Arab partners
중동 정치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불확실성이기에 두고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참한 아랍 협력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자국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동에서의 대규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북한의 공격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셉 차관님, 이스라엘 군당국에 따르면 이란이 드론 185대, 순항미사일 36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를 발사했는데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협력 역사는 오래됐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이번 공격이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지원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마스와 후티 반군이 북한 무기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서 북한의 기술과 부품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You point out the important role that proxies have played in the Iran-Israel conflict for so many years. In terms of North Korea-Iranian cooperation,
지적하신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이란 대리 세력들이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협력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권위주의 축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협력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린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일부는 미국이 특히 바이든 정부가 약하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나 한반도에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추세를 되돌려야 합니다.
조셉 차관님,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격추시켰다고 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과 관련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기술 이전은 무엇일까요?
Well, I think the U.S. should be concerned about all of the transfers. whether it's cruise missile, ballistic missiles, or hypersonic missiles. And this cooperation is ongoing.
순항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극초음속미사일이든 모든 이전을 미국이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현재 진행 중이며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양자 간의 기술 협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도 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안보 협력을 하고 있죠. 우린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셉 차관님, 북한과 이란은 20년 이상 미사일 기술 협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양국의 국제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나요?
Well, I think both countries, Iran and North Korea, have put an enormous amount of resources into their missile delivery systems.
이란과 북한 모두 미사일 시스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역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 이후 지난 며칠간의 사건을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날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란은 북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통해 핵무기를 운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건 매우 우려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하나만 방공망을 뚫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300여 발의 발사체를 쐈고 대부분이 격추됐으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잔해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잔해에 북한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That's a good question. I hadn't thought about that, but I think yes, it could.
좋은 질문입니다. I don't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자가 말한 게 사실이라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공격 능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냈고 이란도 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교전이 일회성 충돌로 끝날까요?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까요?
Well, again, that question is very difficult to answer. I don't know that anyone has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 mean, most of us hope that it will not.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훨씬 더 큰 지역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이란의 위협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충돌을 통해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려 한다면 문제가 곪아서 앞으로 핵무장 대기를 벌이는 것보다 지금 끝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낸다는 것은 이란의 잠재적인 핵시설에 이스라엘이 제한적 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건가요?
I think if there were indications that Iran were moving forward, again, as I say, taking this as an invitation to move forward with their nuclear program,
이란이 이번 충돌을 핵개발 진전에 대한 초대로 받아들이고 핵개발을 진전시킨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건 20년 동안 우려해온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토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발전토록 이스라엘이 왜 내버려뒀는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위험한 환경입니다. 과거보다 확전의 위험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차관으로부터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과 북한의 기술 이전 가능성, 앞으로의 중동 정세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이란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이란이 삼각 기술 협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이 제공한 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중대한 지원을 했으며 이 같은 지원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도 북한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이란은 탄도미사일 최소 120발과 순항미사일 최소 30발, 드론 170여 대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요격돼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가정이 이번 공격으로 현실화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사진에 나타난 잔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서 사용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북한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계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무는 1990년대 초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B형과 C형 그리고 노동미사일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전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의 원천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공통 분모가 돼 그 같은 협력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적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한 축이 돼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역량의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그 대가의 일부로 러시아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드론 기술에 있어서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도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를 교집합으로 시작한 협력 관계가 북한과 이란 간 직접적인 협력 관계로 진화했을 수 있다고 피터슨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있었다면 북한이 이란 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란의 미사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확성이 떨어져 있었던 반면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탄도미사일의 정확성을 상당히 높여왔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이 미사일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미사일의 정확성 제고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맨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이란과 북한의 협력은 직접 증거가 없기에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주고받은 점을 미뤄볼 때 이란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란이 재고 정리 차원에서 구형 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스커드가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구형 노동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만일 이란이 북한제 노동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북한이 신형미사일을 제공받고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해온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KN-23과 같은 미사일이 이란에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KN-23 미사일은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도록 러시아에도 제공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란이 KN-2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훨씬 더 위협적인 종류의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현 단계에서는 사용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대응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첫 공격에서 사용한 무기들보다 더 강력한 신형 탄도미사일 무기들을 대기시켜놓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방한 중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속에도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 고위 관리들과도 잇따라 만나 북한의 안보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가 1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오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한 미국 대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24년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지난 3월 28일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려해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 및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이달 말 이후 중단될 예정입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우크라이나와 IT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도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북한 문제를 넘어 신흥기술, 기후 및 안보 등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미한일 3국 협력의 강점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윤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첨단 기술 등 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협력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과 한미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과도 잇따라 면담하고 북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유엔 안보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동안 양국 간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고 에반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인권과 여성, 평화, 안보, 기후, 신흥기술, 북한의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일본과 3국 간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또한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과의 만남에선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신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영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대 군사 교류와 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아울러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신 장관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토대로 여성과 평화, 안보 문제를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한국에 다가오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 시급한 안보 도전 대처에 있어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오는 6월 한 달간 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4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대안에 대해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경기 파주시 비무장 지대를 찾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대안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없는 경우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입장이 같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그 형식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등 유엔 바깥의 체제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두둔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입장을 바꾸고 북한은 외교를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DMZ 방문에 대해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핵 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5일 공개한 2024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IAEA 보고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있는 건물의 새 별관에서도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별관은 외부적으로 완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8월 말 현재 IAEA가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IAEA는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이며 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을 일컫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영변 경수로 인근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사용된 연료를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는데 이 같은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 가동 정황은 북한이 핵무기 재료를 생산하는 또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채굴과 분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 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IAEA 이사회 등 다자 포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알리는 데 동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제한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목적과 영내 동맹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은 지난해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강력한 유대와 한반도 안보 공약, 미국 핵 우산 등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내 당국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단체를 제재하고 있으며 IAEA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과 북한 주변 국가의 외교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영변 핵시설의 새 경수로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Is it a technical problem?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내 새 경수로 가동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역량 구축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에서 연료가 배출되는 2025년 말쯤에는 새롭게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대 명절로 태양절이라 불렸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수령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올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생일 공식 명칭이 태양절에서 4.15로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일면 제호 아래 경축 배너에서 예년의 태양절 용어를 4.15로 대체했습니다. 같은 날 지면 전체를 통틀어 태양절 표현은 기사 한 건에만 썼고 16일자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김주석이 사망하고 3년이 지난 1997년 주요 5개 기관이 공동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김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매년 김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기념했지만 올해 2월 17일을 끝으로 약 두 달간 관영 매체에서 태양절 용어가 사라졌고 당일인 15일엔 기사 한 건에만 태양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공식 매체가 김일성 생일을 4.15 또는 4월 명절 등으로 부르고 있다며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태양절을 의도적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태양절 용어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도 올해 2월 생일 이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이른바 선대 지도자의 업적을 기리는 경축 시즌에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에 선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본 방향성은 이제 김정은의 우상화에 담아주면서 지금 2월, 4월 갈 경축 시즌이 김정은 이제 대업적이다 맞춰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선대 지도자들의 생일이나 기일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빈도는 집권 초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엔 11번을 참배했지만 지난해엔 3번에 그쳤고 올 들어선 아직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집권한 지 12년이 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지배체제를 구축한 자신감을 기초로 선대 지도자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처음에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할아버지 이미지를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아버지의 권위를 활용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그 자전 방문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 체제를 완전히 굳었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선대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북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중요한 행사지만 외부 사회엔 봉건 왕조 시대를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른바 정상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김 위원장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남북한 이국가론을 내세워 대남 노선을 전환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강조했던 선대 유훈과 업적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원칙과 흐름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실용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을 기리고 지도자들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다소의 어떤 그런 거리두기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그러나 3대 세습의 당사자인 김 위원장의 정치적 정통성은 선대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차별화를 추구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태양절 용어 사용을 자제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려면 내년 김정일 생일 이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주석의 생일을 맞아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이렇다 할 군사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형 첨단 무기 개발과 지방 균형 발전 등 안보와 민생을 두루 살피는 리더십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러시아 관계 또는 네.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그런 친선 우호 관계 또 안보 협력 관계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남이나 대미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대내 문제 또는 대중 대러시아의 관계 정진을 통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통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김 주석의 생일을 맞아 지난 14일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 국제토론회에선 각국 친북단체 인사들이 김정은 사상을 불멸의 사상 이론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김정은 사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내부에서 김 위원장만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정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에 이번엔 다량의 석탄이 쌓였습니다. 한때 러시아산 석탄의 출항지였던 이곳에서 관련 활동이 재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변화가 관측된 건 지난 14일입니다. 이날 이곳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진 서쪽 부두 일대가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가득한 장면이 보입니다. 석탄은 부두에서 내륙으로 약 300m 떨어진 공터와 배가 정박하는 부두에 놓였습니다. 최초 공터로 옮겨진 석탄이 다시 부두로 이동한 듯 둘 사이에는 검은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석탄이 옮겨질 때 바닥에 남은 이동 흔적입니다. 이곳엔 지난 7일을 전후에 석탄이 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4일까지만 해도 공터와 부두는 맨 바닥을 드러냈지만 7일엔 이곳이 검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이어 일주일 뒤인 14일엔 그 면적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라진항에서 석탄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2021년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바로 옆 북한 부두에 석탄이 쌓였습니다.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핫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비오이는 지난 2019년 10월 라진항에서 중국 랴오닝성 판진시와 광시 장족 자치구의 팡청강시로 운항할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숲의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적물은 러시아 회사가 보유한 석탄 4만 톤이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20년 4월엔 러시아산 석탄 5만 톤을 라진항에서 베트남 하롱 지역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안내문이 배포됐고 6월에는 최종 목적지를 중국 칭다오로 한 석탄 5만 톤에 대한 운송 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나 이후 V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탄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다는 점이 선박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지 주목됩니다. 또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를 운송할 선박이 나타날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VOA는 러시아 정부에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받을 만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는데 미국은 러시아로 향한 컨테이너만 만 개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존 켈리 미국 유엔 대표부 공사 참석관입니다.
Since last September, Russia has procured over 11,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and munitions related material.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1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해 조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국 의사당에 안치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번 방안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샌포드 비숍 하원 의원이 최근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머케 주니어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유해를 워싱턴의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5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하원 행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공화당의 스티브 워맥 의원과 마크 알포드 의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 패트릭 라이언 의원, 헨리 쿠엘라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호한 한국전쟁 참전 마지막 생존윤사 퍼케 주니어 대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유해를 오는 29일 의사당 로툰다에 안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친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에 참전한 570만 명 이상의 미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결의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당 건물을 책임지는 부처 AOC가 상원 및 하원 대표의 지시에 따라 퍼케 주니어 대령의 유해 안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퍼케 주니어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인물입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케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0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을 당시 지휘했던 제8레인저 중대가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며 북진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로 2021년 한국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3년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퍼케 주니어 대령은 지난 8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비숍 의원은 당시 성명을 내고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주가 고향인 퍼케 주니어 대령에 대해 그의 리더십과 봉사는 우리 군과 그가 고향이라고 불렀던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줬으며 미래 세대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친 후에도 퍼켓 주니어는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의 삶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통해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방구형 로툰다는 국립조각상 홀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및 군 지도자, 참전 용사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해 조문을 받도록 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나 잘 알려진 정치인사가 아닌 시민이나 참전 용사의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돼 조문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7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이 로툰다 홀에 안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을 납치했으며 그 후 무인기와 미사일, 고속정 등으로 20여 척의 다른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대니얼 샤피로 미 국방부 중동담당 차관보는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해군이 많은 공격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Our main defensive effort in the Red Sea is called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Since Secretary Austin announced this coalition in December,
샤피로 차관보는 홍해에서의 우리의 주요 방어 노력은 번영 수호 작전이라고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2월에 이 해상연합을 발표한 이후 2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홍해에서의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상업적인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번영 수호작전은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며 안전한 해상 운송을 촉진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샤피로 차관부는 미 국방부는 해상 공격을 하는 후티 반군의 능력을 파괴하고 저하시키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US forces have also conducted self-defense strikes against Houthi targets, including missiles and UAS.
샤피로 차관부는 미국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과 무인기 등 후티 반군의 목표물에 대해 자위적 반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멘에 있는 230개 이상의 목표물을 정밀하고 자위적인 공격을 가해 수백 개의 후티 반군 무기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예멘에 대한 이란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샤피로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On January 11th and January 28th, U.S. naval forces interdicted dhows carrying Iranian origin lethal aid.
샤피로 차관보는 미 해군은 1월 11일과 1월 28일 이란이 국제법을 어기고 후티 반군에 대해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무인과 수중 그리고 지상 차량,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대양 순항 미사일의 추진 유도 및 탄두, 방공 관련 부품, 군사용 통신 장비, 대전차 유도 미사일 폭발물 그리고 기타 군사 부품이 포함된 200개 이상의 물품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공격과 관련해 이란의 파트너와 앞잡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의 긴장 완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전반적인 목표를 지지합니다. 샤피로 차관보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중 하나인 이곳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